상상해 보세요. 무려 400시간입니다.
와, 400시간이요?
네네. 미국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유명하다는 인터넷 강의를 400시간이나 들은 분의 이야기거든요. 강의를 들을 때는 강사의 말에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대요.
아, 약간 그럴 때 있죠. 다내 지식이 된것 같은 착각이 되는 순간.
맞아요. 그런데 막상 기출 문제를 딱 펼치니까 머릿속이 그냥 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결국 10개월을 매달렸는데도 시험에서 처참하게 떨어졌어요.
아유, 진짜 허탈하셨겠네요.
지금 이거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 꽤 익숙하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막상 내 지식은 아니었던 그 허탈한 순간 말이죠.
네, 저도 학생 때 그런 적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험생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시도한 지단 6개월 만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뭐 새로운 비싼 학원에 등록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건가요?
자신이 틀린 어려운 회계 개념을 인공지능한테 던져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개념을 요리 레시피에 빗대서 오늘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하듯이 단계별로 설명해줘. 그리고 내가 한 단계를 이해하면 그 다음 단계를 질문해줘. 이렇게요.
아, 정답을 그냥 내놓으라고 한게 아니라 이해의 과정을 함께 밟아줄 개인 과외 선생님으로 AI를 고용한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검색창처럼 쓴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 깊이 있는 지식 탐구의 미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AI를 활용해서 도대체 어떻게 모르는 것에 배우고 있는지 그 현장을 파헤쳐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교실의 학생들은 숙제를 어떻게 해치우고 있는지, 또 난해한 학술 논문이나 당장 내일 써먹어야 할 실무 지식을 습득하는 풍경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치명적인 함정은 무엇인지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전문가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회계사 수험생의 이야기, 단순히 그분이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 일화는 교육학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를 AI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사례거든요.
교육학계의 오랜 난제요? 그게 어떤 건가요?
1984년에 벤저민 블룸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가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일명 투 시그마 문제라고 불리는데요.
투시그마요? 통계 용어 같은데?
맞아요. 1대1로 맞춤형 튜토링을 받은 학생의 성취도가 일반적인 교실에서 단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평균을 무려 2표준 편차, 그러니까 상위 2% 수준으로 훌쩍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와, 상위 2%요? 엄청난 차이네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만의 튜터가 있으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수십 년 전에 증명한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한테 1대1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비용도 그렇고.
그렇죠. 국가 예산을 다 쏟아부어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비용과 접근성이라는 장벽에 갇혀 있던 오래된 숙제였던 거죠.
아, 그런데 지금 AI가 바로 그 무한한 인내심을 가진 튜터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물리적 비용뿐만 아니라 심리적 장벽까지 완전히 허물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 학원 강사나 대학 교수님께 가서 똑같은 개념을 5번, 6번 다시 설명해달라고 할수 있나요?
절대 못하죠. 교수님 미간이 조금만 찌푸려져도 속으로, 아, 제가 알아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러고 도망쳐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거든요.
지금 출퇴근길이나 책상 앞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들 엄청 공감하실 겁니다. 진짜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AI 앞에서는 그 부끄러움이 제로가 되는 거죠. 진짜 나 바보 같지만 이거 초등학생 수준으로 다시 설명해 줄래? 이렇게 물어봐도 절대 눈치를 안 주니까요.
와, 이거 들으면서 저는 그 유명한 파인만 학습법이 생각났어요.
아,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요?
네네. 무언가를 진짜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완벽하게 설명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고전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죠.
제가 AI한테 내가 이 개념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어디가 허술한지 네가 한번 짚어봐. 이렇게 던지는 순간 최고의 메타인지 훈련장이 열리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AI가 이렇게 막 모든 걸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뼈대를 잡아주면 우리는 그냥 기계에 의존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약간 우리가 전화번호부 외우는 걸 포기하고 스마트폰에 연락처 다 저장하듯이 그냥 내 지식을 뇌 밖으로 외주주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전화번호를 안 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체 그림과 이 현상을 연결해 본다면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거든요.
치명적인 함정이요?
네, 배움은 단순한 데이터의 저장이 아니라 지식의 파편들을 연결해서 사고의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2025년 6월에 MIT 미디어랩에서 진행한 아주 충격적인 뇌파 실험이 있습니다.
뇌파 실험이요? 뭐 물리적으로 뇌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건가요?
맞아요. 사람들이 챗GPT 같은 도구를 지속적으로 썼을 때 뇌에서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한 연구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엄청 궁금한데요.
참가자 54명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온전히 자기 머리만 써서 글을 쓰게 했고 두 번째는 구글 검색만 허용했어요.
그럼 세 번째 그룹은 챗GPT를 쓰게 한 거군요.
네. 무려 넉 달 동안이나 글쓰기 과제에 챗GPT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뇌파를 측정했는데 챗GPT를 썼던 그룹의 뇌 연결성이 가장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헐, 뇌 연결성이 약해졌다고요? 그게 정확히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을 스스로 떠올리고 이걸 문장으로 엮어내려고 막 끙끙댈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뇌의 뉴런들 사이에서는 시냅스가 형성되고 그 경로를 강화하는 미엘린 수초라는 게 두꺼워집니다.
아, 일종의 탄탄한 지식의 고속도로가 머릿속에 뚫리는 과정인 거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AI가 그 끙끙대는 과정, 즉 사고의 마찰을 없애버린 겁니다. 완성된 문장을 턱턱 던져주니까 뇌가 스스로 경로를 개척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 거죠.
와, 굳이 고속도로를 뚫을 이유가 없어진 거네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챗GPT를 썼던 사람들은 방금 자기가 제출한 글인데도 모니터 화면을 가리니까 그 내용을 제대로 복기해서 옮겨 적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쓴 글인데 머릿속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진은 이 현상을 인지 부채라고 명명했습니다.
인지 부채요? Cognitive Death?
네, 우리가 생각의 마찰력을 기계에 아웃소싱할 때마다 당장 그 과제는 빨리 끝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뇌에는 그만큼의 빚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뜻입니다.
아, 지식의 신용카드를 마구 긁으면서 당장은 되게 똑똑해진 척을 하지만 사실 통장 잔고는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언젠가 AI 없이 내 머리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결국 파산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와, 인지부채라는 말이 진짜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AI를 내 생각을 자극하는 도구로 써야지 대체하는 도구로 쓰면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경고잖아요.
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인지부채가 개인의 머릿속을 조용히 파산시키고 있는 거라면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곳, 그러니까 학생들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으로 가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네, 사실 학교 현장이야말로 이 인지부채의 누적과 그것을 평가해야 하는 시스템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죠.
맞아요. 자료에 등장하는 한 고등학교 문학 수업의 풍경을 보면 이 현실이 진짜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학생들이 노예 출신의 흑인 연설가 프레드릭 더글러스의 자서전을 읽고 토론하는 장면 말이죠.
네,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한 학생은 책상 밑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AI한테 자서전 전체를 요약하고 주요 주제를 딱 뽑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계가 뱉어낸 그 매끄러운 분석을 마치 자기 생각인 양 앵무새처럼 유창하게 읊어대죠.
맞아요. 반면에 옆자리에 앉은 다른 학생은 책을 직접 읽어가면서 더글러스가 글을 깨치기 위해 백인 아이들 어떻게 구슬렸는지 그 과정을 자기 머리로 고민하느라 계속 말을 더듬거려요.
표면적인 유창함만 딱 놓고 보면 당연히 AI를 쓴 학생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뇌에서 시냅스를 연결해가면서 진짜 공부를 한 건 말을 더듬은 그 학생이죠.
그렇죠. 이 교실의 풍경이 우리가 AI에게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학습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을 알려줘 라고 명령하는 건 부정행위인 동시에 인지 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일입니다.
반대로 정답은 절대 알려주지 말고 내가 어디서부터 막혔는지 첫 번째 힌트만 딱 줘. 그 다음 논리는 내가 스스로 전개해볼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진짜 최고의 튜터링이 되는 거고요.
네, 바로 그 질문의 방식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학교 입장에서는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누가 앵무새처럼 기계 요약본을 읽는 건지, 누가 스스로 밤새워 고민해서 쓴 건지 구분해내야 하는데,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AI 검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그게 현재 교육계가 마주한 가장 큰 모순이자 맹점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AI 검출기에 한 줄기 희망을 걸었지만 그 작동 원리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왜 이 프로그램들이 무용지물인지, 심지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작동 원리요? 그냥 단순히 AI가 자주 쓰는 단어 같은 걸 쏙쏙 잡아내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AI 검출기들은 주로 퍼플렉서티 그리고 버스티니스라는 두 가지 지표를 보거든요.
단어가 어려운데요. 퍼플렉서티랑 버스티니스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퍼플렉서티는 다음에 올 단어가 얼마나 예측 가능한가를 뜻하고요. 버스티니스는 문장의 길이나 구조가 얼마나 들쭉날쭉한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썼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예측 가능성과 문장의 변화폭이라는 거군요.
네, AI는 기본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즉 예측 가능하고 모본적인 단어들의 조합을 선택하도록 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아주 잘 정돈되어 있고 예측률이 엄청 높습니다.
아하, 그래서 문장이 너무 완벽하고 문법적으로 규칙적이면 이거 기계가 쓴 거네 하고 잡아낸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기준을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도대체 누구의 글이 가장 기계적이라고 판정될까요?
글쎄요. 모범생들 글인가요?
바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학생들이나 비원어민 학생들의 글입니다.
헐. 유학생들이요.
네. 이들은 문법책에서 배운 가장 정석적이고 교과서적인 구조로 글을 쓰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은유나 아주 복잡한 문장 구조를 막 섞어 쓰는 원어민에 비해서 단어 선택이 훨씬 예측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맙소사. 그럼 진짜 밤새 사전 찾아가면서 문법에 맞게 꾹꾹 눌러 쓴 유학생의 정성스러운 에세이가 오히려 AI가 쓴 걸로 오해받아서 걸린다는 건가요?
실제로 영국 대학에서 진행된 실험이 이 충격적인 현실을 증명합니다. 연구진이 63건의 100% AI 생성 답안을 사람의 답안 사이에 교묘하게 섞어 놓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검출기가 정확히 AI라고 잡아낸 건 고작 단 6건에 불과했습니다.
와, 63건 중에 6건이요? 적중률이 10%도 안 되네요.
그렇죠. 게다가 더 심각한 건 비원어민 학생들의 순수한 에세이는 기계가 쓴 걸로 오탐지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억울하겠는데요?
결국 이 검출 프로그램의 점수라는 게 진실을 가려내는 객관적인 잣대가 아니라 오히려 성실한 약자들을 부정행위자로 몰아가는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억울함을 넘어서 시스템의 폭력이네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 자신이 타지에서 며칠 밤을 세워 쓴 과제가 기계 판정 하나로 0점 처리된다고. 끔찍하잖아요.
진짜 피눈물 나는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025년 12월에 교육부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단순히 무조건 AI 쓰지 마 이렇게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쓸지, 어떻게 출처를 밝힐지, 선을 긋는 방향으로 선회한 게 너무 이해가 갑니다.
네, 기술을 막을 수 없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쓰는 법을 가르치자는 아주 현실적인 타협 아닌 셈이죠.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교실에서 고군분투하는 게 비단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시점을 우리 선생님들 쪽으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당장 내일 아침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AI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교사들에게 행정이나 문서 작업, 특히 수업 지도안 작성은 정말 큰 고역이거든요. 교육의 본질인 학생과의 교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선생님들 맨날 야근하시잖아요.
밤 11시가 다 되도록 텅 빈 지도안 양식 펴놓고 도입, 전개, 형성평가 이런 칸을 채워놓느라 정작 우리 반 아이들이 오늘 어떤 대목에서 눈빛이 흔들렸는지, 내일은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지 고민할 시간을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진짜 주객이 전도된 거네요.
그래서 요즘 여기서 AI를 활용한 수업안 만들기가 진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년, 과목, 성취 기준만 딱 입력하면 꽤 그럴싸한 초안을 순식간에 쫙 짜주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뼈아픈 고통을 덜어주는 거군요. 텅 빈 대지에 직접 막 벽돌을 올리는 게 아니라 AI가 세워둔 기본 뼈대 위에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에게 맞는 색깔로 인테리어를 고민하는 편집자의 역할로 진화하는 것 같네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메커니즘의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계죠?
AI가 짜준 수업안은 방대한 인터넷 데이터를 평균 내서 만든 가장 무난하고 보편적인 시나리오일 뿐이라는 겁니다. AI는 우리 반 교실 3분단 뒷자리에 앉은 민수가 시력이 안 좋아서 칠판 글씨를 잘 못 본다는 그 디테일한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데이터에는 민수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교실 뒤편 사물함 옆에 알콜 램프를 켤 만한 안전한 공간이 있는지도 기계는 알 길이 없죠.
물리적 공간의 한계나 개별 학생의 맥락은 완전히 소거되어 버리는 거군요.
게다가 더 위험한 건 AI 특유의 환각 현상, 즉 할루시네이션입니다. AI는 가끔 잊지도 않은 역사적 사건을 그럴듯하게 지어내기도 하거든요.
네, 가짜 정보 만들어내는 거.
심지어 과학 시간에 특정 화학 물질을 섞으면 폭발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그럴듯하게 안전한 실험인 양 수업 안에 끼워넣기도 합니다.
헉, 폭발 위험이 있는데도요?
네, 그럴듯한 문장에 속아서 교사가 검증 없이 초안을 그대로 교실에 들고 들어간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위험하네요.
결국 화면 너머의 복잡다단한 현실 맥락을 짚어내고 학생의 안전을 온전히 책임지며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건 오직 교탁 앞에선 인간 교사의 몫입니다. AI는 아주 탁월한 조수일 뿐이지 절대 지휘자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 결국 여기서도 책임은 인간에게 돌아오네요. 교실의 그 미묘한 공기를 읽어내는 건 절대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무대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네, 어디로 가볼까요?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마주하게 되는 진짜 어려운 텍스트들, 그리고 끝없는 배움이 요구되는 실무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저는 사실 이 대목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일상과 가장 뼈저리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직장인분들 특히 공감하시겠네요.
당장 대학원생들이나 직장인들, 내 전공 분야도 아닌데 업무 때문에 막 두꺼운 학술 논문이나 영문 보고서 억지로 읽어야 할 때 있잖아요. 진짜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그렇죠. 전문 용어는 무슨 외계어처럼 들리고 복잡한 통계표나 수식은 마치 암호문 같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첫 페이지의 압도적인 장벽을 넘지 못하고 덮어버리곤 하죠.
맞아요. 바로 여기서 AI가 아주 강력한 정모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네, 사다리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마치 현지 사정이 아주 밝은 베테랑 통역사를 고용한 것 같아요. 단순히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만 띡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핵심 쟁점은 이거고 저 수식은 결국 이 동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지도를 쫙 펼쳐서 맥락을 짚어주는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논문 PDF 파일을 통째로 AI한테 던져주고 내가 이 분야를 처음 접하는 직장인인데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를 일상적인 비유를 써서 세 문단으로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읽기를 포기하려던 사람도 끝까지 내용을 따라가게 만들어주잖아요.
네, 진입장벽을 완전히 박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앞서 오이다 인지 부채의 위험성을 엄청 길게 이야기했잖아요. 만약 이렇게 논문을 통째로 던져주고 AI 요약본만 쏙 빼먹은 다음에 나 이 논문 완벽하게 이해했어 하고 착각한다면 이건 아까 말한 그 지적 게으름을 조장하는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 아닌가요?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단순 요약은 정보의 장벽을 낮춰줄 뿐이지 그걸 온전한 내 지식으로 소화시켜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씹어먹은 게 아니니까요.
요약본에만 의존하면 그냥 겉핥기식 얄팍한 지식만 쌓일 뿐이죠. 그래서 학술문서나 아주 전문적인 글을 읽을 때는 AI를 다루는 프롬프트의 차원을 한 단계 확 끌어올려야 합니다.
오, 요약봇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쓴다는 건가요?
네, 나만의 날카로운 비판적 파트너로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겁니다.
비판적 파트너요? 구체적으로 AI한테 어떤 지시를 내려야 하죠?
예를 들면 프롬프트에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아주 깐깐하고 비판적인 동료 평가자, 즉 피어 리뷰어야. 이 논문의 단순 요약은 필요 없어. 대신 이 연구 방법론의 논리적 허점이 무엇인지, 저자가 결과를 도출할 때 빠뜨린 중요한 통계적 변수는 없는지, 그리고 결과를 너무 과장해서 해석한 대목은 어딘지 세 가지만 매섭게 지적해줘. 이렇게요.
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기계한테 빌려오는 거군요.
네, 내가 텍스트의 무게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AI를 무기 삼아서 텍스트를 해체하고 공격하면서 읽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네요. 진짜 짜릿한데요?
특히 의료나 법률 같은 전문 분야 논문을 실무에 적용할 때 이 의심과 검증의 과정은 정말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AI의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아, 그 둘을 헷갈리는군요.
네. A 사건과 B 사건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났을 뿐인데 기계는 A 때문에 B가 발생했다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논리를 비약해버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진짜 무서운데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시나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논문을 저자 이름, 발표 연도, 학술지 이름까지 완벽하게 조작해서 인용구에 떡하니 넣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도 않은 논문을 막 창조해낸다고요?
만약 법조인이나 의료인이 AI의 매끈한 요약과 조작된 레퍼런스만 철석같이 믿고 실무에 적용했다가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소름 돋는 이야기네요. 결국 AI가 읽어주고 비판해주는 건 훌륭한 시작점일 뿐이지 의심스러운 데이터나 중요한 결론은 내가 직접 원문을 찾아보고 대조해보는 고단한 수작업을 거쳐야만 진짜 내 지식, 안전한 지식이 된다는 거군요.
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전문적인 텍스트 분석에 이어서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일터에서의 즉석학습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실무에서 일하며 배우는 방식이 AI 활용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혁명 같은 변화죠.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꼭 있으실 거예요. 내가 회계팀에서 일하다가 마케팅팀으로 밭 부서 이동을 딱 했습니다.
아, 첫날의 그 막막함.
네, 모니터에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가 띄워져 있는데 클릭해야 할 버튼 이름부터가 완전 다 외계어인 거예요. 바로 옆자리 선배한테 물어보면 한 1분이면 끝날 텐데 선배는 지금 전화기를 양쪽 귀에 대고 미친 듯이 바쁘죠.
아주 현실적인 일터의 딜레마네요.
그렇죠. 이 기초적인 걸 물어보자니 아니 대리식이나 돼서 이 용어도 몰라요? 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받을까 봐 너무 두렵고 또 바쁜 선배의 귀중한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막 앞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검색창만 전전하면서 눈치 보고 시간 낭비하게 되죠.
네, 그 질문 하나 던지는 게 왜 그렇게 눈치 보이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AI가 옆에 있으면 이 숨 막히는 딜레마가 진짜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그냥 내 모니터 화면을 캡처해서 AI한테 던지는 거예요. 나 지금 마케팅팀 처음 온 사람인데 화면 가운데 있는 이탈률이라는 지표가 이 맥락에서 무슨 뜻이야? 하고요.
아주 좋은 활용법이네요.
AI는 내가 이 기초적인 걸 묻는다고 해서 인사고과 점수를 깎지 않거든요. 제가 똑같은 걸 10번, 20번 다시 물어봐도 절대 한숨을 안 쉬고요. 눈치 볼 필요도 미안해할 필요도 없이 내가 가장 절실하게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 업무의 한복판에서 딱 필요한 만큼만 즉각적으로 배우고 바로 실무에 적용하는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AI가 직장인들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가치. 즉 작업 흐름 속의 마이크로 러닝입니다.
마이크로 러닝이요?
네. 미리 따로 시간을 내서 두꺼운 매뉴얼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맥락에 맞는 지식을 즉석에서 수혈받는 거죠. 이렇게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얻은 지식은 우리 뇌에 엄청 깊숙이 각인되거든요.
맞아요. 그때 배운 건 진짜 잘 안 까먹죠.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네 논의는 앞서 말씀드린 일관된 경고로 돌아옵니다. 원리를 파악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AI가 이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지시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손가락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화면 디자인만 조금 바뀌어도 멘붕 오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전혀 응용하지 못하는 껍데기 지식에 머물게 되죠. 편안함에 취해서 왜 이걸 누르는지 묻지 않으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역시 이 인지부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와, 결국 기초 체력을 다지지 않으면 학교든 직장이든 다 사상 누각이 된다는 공식은 똑같이 적용되네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방대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0시간 인터넷 강의를 듣고도 떨어졌다가 프롬프트 하나를 바꿔서 합격한 수험생 이야기부터
네, 유학생을 억울하게 잡아내는 AI 검출기의 폭력성도 다뤘죠.
그리고 맥락을 모른 채 환각을 일으키는 AI 수업안, 논문을 매섭게 비판하는 페르소나, 마지막으로 실무 현장의 마이크로 러닝까지요. 우리가 오늘 파헤친 이 모든 현상들을 관통하는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딥다이브의 여정을 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우리가 확인한 수많은 자료들의 핵심은 명료합니다. AI는 지치지 않고 내 눈높이에 맞춰주는 완벽에 가까운 튜터이며 복잡한 정보의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게 해주는 정말 강력한 사다리입니다. 하지만 도구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것이 지식을 우리 뇌 속에 자동으로 안착시켜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되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인지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에 시험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화려한 요약본을 대충 훑어보고 나 다 알아 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과 화면을 덮어버린 뒤에 백지 상태에서 오직 내 머릿속의 기억과 논리만을 쥐어짜내어 아웃풋을 만들어보려고 애쓰는 그 마찰과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생각의 마찰.
네, 그 고통스러운 인출의 순간에 우리 뇌의 신경망이 비로소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고 지식이 진짜 나의 혈과 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텅 빈 종이 앞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 끙끙대는 그 식은땀 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진짜 공부가 일어나는 찰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더라도 지식을 쉽고 소화해서 나의 사고체계로 편입시키는 그 뼈를 깎는 과정,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내린 결단에 대한 마지막 책임은 온전히 우리 인간의 몫으로 남습니다. 기술은 이 진리를 덮을 수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셨나요? 혹시 무언가를 아주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매끄러운 AI의 요약본과 검색 결과에 기대서 남의 지식을 그저 대출해서 쓰고 있던 건 아닐까요?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 깊이 있는 지식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도발적인 행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굳게 확신하며 고개를 끄덕였던 그 수많은 지식들 중에서 AI의 친절한 요약도 없고 구글 검색창의 도움도 없는 완전한 백지 위에서 당신만의 언어와 비유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설명해낼 수 있는 개념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아, 진짜 무서운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나 똑똑해진 도구의 능력을 내 진짜 지적 능력이라고 착각하면서 언젠가 기한이 다 되면 텅 빈 머리로 반납해야 할 그 점점 더 화려하고 비싼 지식의 렌터카를 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식의 렌터카라니 명언이네요.
지금 이 방송이 끝나는 즉시 빈 노트 하나를 펼쳐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희와 나눈 이야기 중 당신의 머리를 가장 강하게 때린 개념 단 하나만이라도 당신만의 문장으로 직접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뇌의 회로가 두꺼워지는 그 고통스럽지만 진실한 과정을 꼭 경험해보시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더욱 깊이 있는 지식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